복음의 위대하심을 보라. 부활주일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무슨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아멘. 가장 또 좋은 것은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이 바로 축복받은 날이 오늘 바로 부활절입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가 저도 어느덧 이제 60대 중반이 되니까 저희 삶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이는 또 여러분의 나이에 맞게 주위에서 뭐 친구들이 결혼을 한다든지 뭐 새로운 직장은 이런 거지만 그 나이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주변에서, 저희 주변에서는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의 탄생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김윤희가 100일을 축하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엊그제 태어난 것 같은 우리 찬호가 벌써 이제 3살이 넘어서 이렇게 커가는 것을 보면 또 감사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는 저는 이런 일들이 그저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여러 결코 평범하거나 누구에게나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지극히 평범한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음의 위대하심을 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삶을 살면서 감사하는 삶은 무엇인지 좀 아십니다. 그렇죠? 감사. 그렇죠? 하나님은. 또 은혜로운 삶이 참 은혜롭다 하는 것을 좀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이 위대하다는 것을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생각해보셨습니까? 나의 삶은 참 위대하다. 아마 위대한 것에 대한 생각은 잘, 왜냐하면 위대하다 그러면 뭔가 큰 업적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나는 뭐 위대한 것 같, 누구에게 가서 위대하다라고 얘기할 만한 뭔가가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부활절 설교를 통해서 한번 우리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다. 왜 위대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위대한 삶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뭐큰 그룹이든 작은 그룹이든 그룹의 1인자 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예, 딱 그렇죠. 그렇죠? 왜?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곧 리더의 말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뭔가 그런 것조차도 그거를 위대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높은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오른팔이다, 왼팔이다, 뭐 가까이 있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위력을 나타내는데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위대해야 되고 얼마나 자랑스러워야 된다는 거 여러분 다시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것이 그냥 일반화돼서 아 그냥 부활절, 해피 이스터 뭐 이런 거에서 그냥 어떤 셀러브레이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망한 거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어떠한 그 개념과 부활에 대한 확신과 부활에 대한 그 위대성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이제 내삶 속에서 이새 생명의 탄생과 함께 또 많이 접하는 소식이 뭐냐면 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의 사람의 죽음의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볼수 없다는 아쉬움과 그리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겪어야 하는 일입니다. 얼마 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버지니아에 계시던 저희 가족 그김 목사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저희 부부에게는 좀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염려라든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김 목사님이 저보다 손아래 동서지만은 저보다 형님이에요. 5살 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좀더 시간이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고, 또 그분이 열심히 그 복음을 위해서 제자를 삼는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고선 아 저거는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도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TV 프로그램 금쪽 상담에 어떤 연기자 한 분이 나오셨는데 우리도 잘 아는 여러분 김주혁 씨 알죠? 김주혁 씨 절친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김주혁 씨의 그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화면을 통해서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거의 그거는 진짜 이렇게 어두움에 있는 그런 얼굴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대인관계도 하지 못하고 집에만 갇혀 사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가 많지만은 그 중에 제일 큰 문제는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위대한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세상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앰베서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인지하고 이 복음의 위대함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시작부터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는 누구의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추신기하며 핵심이고 중심이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기독교 복음이나 기독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좋은 소식이고요. 그분 자신이 언제나 중심이며 가장 우월한 위치에 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위대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고 영존하시는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여러분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위대한 일에 대한 선포이며 공표인 것입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 품속에서 영원토록 계신 시작도 끝도 없으신 아버지와 동등한 분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한 말인데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 첫째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따라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난 것은 그가 전에 존재하던 방식과 다른 방식을 취하셨다는 것이지 그의 존재가 시작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의 존재가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양, 즉 인간의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성육신 교리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의미는 어린아이가 우리 규민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가지는 모든 본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온전한 인성을 지닌 인간이 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규민이처럼 저렇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이 되셨다는 것이면 다윗의 혈통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규민이는 강 씨의 혈통이 됐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에 그 의미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일부 예배에서도 오늘 아이들이 많이 울거나 아이들의 소리를 냈습니다. 네, 셰플러 목사님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그거는 기쁨의 소리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통해서 애들이 여러분 애들이 좀 소리를 지르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받아받지 말고 애가 뛰어나와서 이 강대상에서 오른다 그래도 그냥만 내비두려는 왜? 그건 미래고 기쁨이라고 오늘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은 아이들이 저렇게 소리를 내면 막 저지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식구가 작으니까 큰 사고가 아닌 한 그냥 놔두세요. 왜냐하면 저게 저희가 예배드리는 하나의 형태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알아들을 쯤 되면 훈련을 하고 또 걔에게 이제 어텐션을 주는 것은 이제 부모가 훈련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재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제재하면 더 소리 질립니다,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것도 예배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제 어른들이 그걸 이해하시고 그 기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좁혀 들어가면서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약속을 통해 전 인류를 대상으로 말씀하셨고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이방인과 구별된 히브리인을 통해서 올 것이라고 자꾸 범위를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파, 특별한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올 것이라고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더욱 좁혀서 한 가정, 다윗 왕가를 택하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과 로마서 1장 4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결실을 잃을 것은 예언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성결의 영은 The Spirit of Holiness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결의 영 그러면 우리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령의 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거룩한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결의 영은 아까 3절에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하고 병행을 이루는 것을 대조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육신으로 우리 주님에게 해당하는 것과 영으로 우리 주님에게 해당하는 것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머리에 넣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 다윗의 씨가 되셨고 인간과 같이 연약해지셨지만 영적인 존재로 그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것이 부활을 통해서 입증되었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육체로도 존재하시고 영으로도 존재한다는 것이며 영으로 존재하는 것은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그 안에 계신 영은 거룩하셨고 이것이 바로 성결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자로서의 주님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대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 즉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한 영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신 것을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된 거지 부활 뭐 아니었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아주 미묘한 얘기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점에서 달라진 것은 없지만 여러분 성육신 하신 후에 예수님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취한 모양입니다.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힘없는 어린아이를 오셨다는 이 평행선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힘없고 미약했고 모든 아기처럼 이런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어린아이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은 육체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지만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이라는 것이 인식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아이가 없어진 줄 알고 찾으러 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어린아이지만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영에 나타나는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듣는 사람들이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12살짜리가 하는 얘기가 뭐가 그렇게 대단했길래 그 지혜와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부모가 근심해서 너를 찾았는데 잊어버린 줄 알고 했더니 내가 여기 왜 있느냐 하고 걱정을 찾으니까 50절에 왜 나를 여기서 찾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모도 그가 하시는 말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살짜리가 하는 말을 부모가 못 알아듣는다?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를 12살짜리가 못 알아듣지 12살짜리가 하는 얘기를 부모가 못 알아듣지. 이거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줄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도 선포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기는 했지만 예수를 미혹하는 자라 생각했고 죽이려 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정체성을 알게 한 거예요. 부활하는 순간 영광이 드러나고 표징에 나타난 것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 종의 형체였지만 그 하나님의 본체신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His resurrection from the dead 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죽은 자들께서 그가 먼저 부활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 그 죽은 사람들도 뒤따라서 부활한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의 부활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주위 사람들의 죽음을 잠시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부활의 소망이 있게 그들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언젠가 함께할 그날에 소망하며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소명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죽음에 대한 해답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복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무덤에 계신다면 우리 모두 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사신 자가 되셨기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른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복음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 있는 범위를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광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내려오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영광 가운데 거하신 영광에서 죽음의 깊은 데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영광으로 올라오신 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이 영광의 범위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뭐냐? 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삶을 살고 있으며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이런 일을 이루신 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로드, 주님, 예수,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은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은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 자유롭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거 있으면 우리는 너무나 이게 평범하기 때문에 그냥 너무 소홀히 할 수 있는 경향이 많아요.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가 주다, 가이샤가 주다, 이거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했어야 돼요. 근데 가이샤가 주라고 선택하지 않으면 예수가 주라고 선택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주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인정하는 초기 3세기 동안 기독교가 지켜야 할 중요한 교리로서 이단들에 의해서 주님의 신성 혹은 인성이 부인되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됐다는 시대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주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의 생각은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것은 메시아가 올 때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은 바른 관점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 하지만 불행하게도 물리적인 관념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그냥 거기에만 머물러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만일 너희가 다윗의 자손을 말하는 데서만 그친다면 어떻게 성경에서 다윗이 그를 주라 불렀느냐, 다윗의 자손이면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그를 주라고 불렀느냐, 자손이면 미친데 지금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부르는 건 더 위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일 그가 다윗의 인간적인 한 자손에 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서 그를 주라 말하며 그를 가리켜 주라 칭할 수 있는가? 이건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질문을 하신 것이 시편 110편 1편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2장에 그들에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대답한다. 이러시면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며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 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의 모습을 온전히 가지신 분이며 이분이 우리 주 되심은 우리가 그에게 속해 있고 그분이 우리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인간적인 존재로 생각했을 뿐이지만 우리가 우리 주 되심은 우리의 소유주 되셨고 속전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주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호칭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즉 구원자 되시는 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신 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를 구원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인 동시에 우리의 주인, 우리의 소유주 되심을 믿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지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순종시키고 우리 자신을 의탁시키며 우리 전 인격을 수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해서 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부활 생명을 힘입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망한 자입니다. 하나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여러분이 이제까지는 우리가 감사한 삶, 은혜의 삶을 좀 느껴봤지만 오늘부터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것을 가지자 소유한 자인 것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위대함을 가진 것을 여러분 체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주일을 아버지 찬양하며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부활하심을 그냥 일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그 부활하심의 위대하심을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그 심령으로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위대한 생애가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 놓으시며 위대한 자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며 이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